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 2장 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의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고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걱정이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속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에 따라 행하시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가득하시고 부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동시에 그의 모든 심판을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같이 완전하고 순결하며 가장 신성하며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속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아침 이 본문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원하고 또 이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본문 말씀에서 거론되어지는 미가야의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시리아 왕은 베나다디이었습니다. 시리아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했음이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은 시리아를 상대로 첫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때 시리아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했으니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 왕은 시리아를 상대로 한 첫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 아합은 적군을 남김없이 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을 살려주었죠. 이후에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이 두 왕은 곧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동안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공통의 적인 아수르를 대적하게 됩니다. BC 859년에 859년에서 825년 사이에 아수르의 왕은 샤라네세르 3세였으며 그는 점진적으로 서쪽을 향해 지경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부의 왕국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BC 853년에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포함한 연합군은 카르카르에서 샤라네세르 3세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러 나아갔습니다. 물론 샤라네세르 3세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지만 모노리스 인스크립션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비석에서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그 당시의 연합군 중 아합의 군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그룹 중 하나였다라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내에서 아합왕의 병사 숫자는 베나다스의 그것보다 훨씬 적었지만 병거 전차의 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 전차 부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이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지나간 후에 아합은 그의 전쟁을 시리아의 베나닷을 대적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 아합은 베나닷과의 재대결을 위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 3절에 간접적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합은 시리아로부터 잃어버린 땅 길르앗 라못의 땅을 되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본문 6절에 아합은 그들을 위해 예언해줄 400명의 선지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예, 다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의 왕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8절의 아합은 미가야를 초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서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저는 여기서 여호사밧이 첫 번째 선지자 무리들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주님의 선지자들을 요청했던 것이죠. 당시에 아합의 왕국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을 보면 여호사밧의 요청이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아합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이 이전과 똑같이 행하며 그 어떤 영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남겨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3절에서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아합의 사신은 미가야에게 그의 예언 사역에 대해 이렇게 권고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왕의 사신은 선지자에게 모든 왕실의 선지자들이 만장일치로 다가오는 전투에서의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음을 전하며 그도 역시 똑같이 예언을 할 것이라는 다짐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는 아합 왕이 선지자 미가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22장 14절에서 미가야는 아주 정중히 이렇게 답을 합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이다 하고 세 번째로 22장 15절에서 16절에는 미가야가 왕을 접견하고 처음으로 일렀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아멘. 미가야는 14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말씀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맹세했지만 15절에서 그는 아합에게 전쟁의 승리를 확신시켰습니다. 16절을 보면 왕은 미가야가 진실되지 않다고 의심하면서도 미가야에게 진실만을 말하라며 압박하였습니다. 그것은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음이 너무도 분명하며 아합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22장 17절에서 23절에 미가야가 왕에게 두 번째로 말을 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미가야는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다고 묘사하였는데요. 이는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왕을 잃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미가야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미가야는 주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예언의 메시지는 미가야가 목격한 천국의 장면에 대한 기록과 또 23절의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왕의 죽음을 선언하는 진술의 요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가야는 그가 본 환상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19절에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었음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였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온 후에 한 영이 나와서 자신이 주님의 뜻을 실행시키겠다고 자원합니다. 주께서는 누군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길르앗 라못에서 패하게 되길 원했습니다. 이 구절을 70인역에서는 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KJV에서는 설득하다 그리고 ESV와 NAS에서는 유도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한 영이 나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영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2절 전반부에서 그 영이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 제안을 허락하시고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KJV 흠정역에서는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번역되었고 표준화 새번역에서는 내가 그를 꾀하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라고 번역하였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이다 또 유도하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23절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흥미롭게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의 새번역에서는 주께서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셨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되었고 또 KJV 흠정역에서는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초기에 질문하셨을 때 속임을 하나의 계획으로 염두에 두셨고 또 어떤 한 영이 속이기를 제안했을 때 그에게 동의하셨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본문 말씀 23절은 주께서 속임을 계획하신 것으로 말하면서 이런 속임의 일을 아합을 멸망시키려는 주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해 보이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뜻이 있는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난해한 부분들을 부정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메이유는 자신의 책에 자신의 책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에서 본문 말씀 22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속이는 행위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계획하셨거나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자는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것은 단지 허락하실 것 뿐이지 명령하시거나 지지함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저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단지 그것을 허락하신 것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카이저는 또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악한 영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과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를 속히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라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허락하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자기를 배반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가 그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허락하셨던 것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아합을 속이는 계획에 관여하셨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관하여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속임의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가 델레치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속임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혼돈되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로 속임에 주님께서 관여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절에 나타난 주님의 처음 질문에서 21절 한 영의 제안에서 그리고 22절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위임하시는 그 부분에서 한 동사를 특별히 설득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 특정한 동사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사용되어져 있고 기만, 유도, 꾀임, 유혹, 속임수, 설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뉘앙스를 내며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는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에서 비밀을 누설시키기 위해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면서 그 동사가 사용되었고 또 잠언에서는 개개인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죄인들 또 사무엘 하에서는 누군가 친구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인 후 그 사람을 감시하는 것에 사용되었고 잠언 24장에서는 거짓 증인이 거짓말로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에 그 동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며 속이려고 했고 또 불순종하면서도 충성스러운 척 가장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에 사용된 그 동사는 꾀어내다 혹은 속이다 라는 뜻이 가장 적합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 11절, 12절에 나와있듯 거짓으로 승리의 확신을 주려고 했고 그 영은 그의 주어진 임무를 이 거짓으로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문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관련 질문과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세 가지 관련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맹세한 후에 왜 그는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제프리드 해밀턴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된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가야는 그 내용이 거짓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진실하게 계시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거짓말의 근원이요 창시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제프리의 주장은 신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 문맥상에서의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오늘 신학적 문제보다는 문맥상의 문제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아합의 반응을 보면 미가야의 대답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합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미가야가 어떤 목소리 톤으로 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도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진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으니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진실을 말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 보낸 사신이 미가야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왕에게 전하라고 강압적으로 설득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미가야의 대답은 냉소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알아차렸죠. 그는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지만 그의 무성의한 태도를 아합이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던 것이죠. 본문 말씀 22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을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미가야가 왕에게 한 말이 그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반복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미가야에게 거짓말을 하고 명하셨다는 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미가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미가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했던 말들은 사실 아합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미 시리아와 전쟁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러한 이유로 여호사밧까지 초청하여 그와 함께 군사동맹을 맺기로 요청했던 것이죠. 따라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로 하여금 전쟁에 임하도록 선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가올 죽음을 확증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미 전쟁에 나가기를 결심했고 단지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합은 이미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20절에서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죽을 것이라는 확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결론을 짓기 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영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속이기로 한 임무를 수행하기로 자청한 영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21절에서는 단순히 그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 군대의 일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에 관하여 CFK는 사탄이나 사악한 영이 아닌 그것은 바로 유인화된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꽤 합리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모든 영어 번역 성경에서 그 영이라는 단어는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고 어로 꾸며져 그냥 하나의 영을 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영 앞에 붙인 정관사의 중요성은 확실치 않습니다. 한 영으로 그냥 변형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카일이 열왕기상에 대해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예언조차도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동원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또한 참된 선지자와 같이 초자연적인 영적 원리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신성한 임명에 따라 참된 선지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처럼 악한 영들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거하며 거짓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그 나름의 큰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영은 22장 2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과는 다른 영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을 하시더냐? 아멘. 시드기야는 본인에게 임무를 주는 영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굉장히 화가 나 미가야를 뺨을 치게 된 것이죠. 거짓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시드기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속임수라고 말하는 미가야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대로 예언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했죠. 또 시드기야의 메시지는 그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님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가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죠. 다시 말해 시드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가 따른 영이 그로 하여금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데 그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거짓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파멸을 당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적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섬기지만 마치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세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고 말씀을 들고 서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악한 영에 의해 움직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구절은 또 꼭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셨다가 곧바로 그 속임수를 알리셨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연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미가야를 통해 아합이 거짓된 예언을 듣고 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아합을 멸망으로 인도하시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합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던 그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아, 여기서 미가엘 진리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아합이 속임을 당하여 멸망할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주 확실하게 인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도 여전히 몇몇 끊임없는 의문점들이 남아있습니다. 미가야의 환상은 마치 아합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통해 아합을 속이셨고 그로 주님을 거스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개입되기 전에 이미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아합은 이미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고 또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의 속이는 거짓말에 더 담대하게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속아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자신 스스로를 속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성경적 비유는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신 결과였죠. 따라서 한편으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바로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야의 환상은 아합이 스스로를 속이며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아합이 스스로를 속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이번에는 속임을 당함으로써 받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속임과 관련된 이 22장과 관련하여 많은 이론과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22장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공의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적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장 17절이나 22장 8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는 엘리야,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로 보았지요. 심지어 갈멜산에서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함을 경험하고도 그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21장에서 아합이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22장 이전에도 그의 죄로 인해 이미 아합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합은 그의 죄로 인해 이미 그 심판이 내려져 있던 상황입니다. 더더욱 22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가 진정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아합은 스스로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 자신의 선지자로 택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아합은 진정한 선지자였던 미가를 미워하고 그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아합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종들은 아합이 미가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 잘 알고 있었고 미가야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똑같이 전하라고 권고했죠. 그는 미가야 예언의 사역을 통해 그를 찬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가야를 감옥에 넣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듣고자 하는 것만 들었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그에게 예언한 것처럼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역시도 미가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미가야의 환상은 악한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모든 심판들을 야기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하나님과 그의 섭리하시는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1장 26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도덕한 욕망에 따라 성적 타락과 부정한 것에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을 남겨놓으심으로써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심판받을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 사용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야의 환상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을 행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가야의 환상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선포한다는 생각은 열왕기상 20장 40절에 의해 뒷받침되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니 다시 말해 그의 죽음은 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선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속임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한 것은 아합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선포되었듯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에 대한 결과가 따를 것인데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미가야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속이시려는 계획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합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몸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와 같이 아합에게도 또한 속임을 당하도록 스스로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린 심판이셨던 것이죠. 미가야는 자신이 본 그 환상을 통해 아합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으로는 우리가 얻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재물에 눈이 멀었던 선지자 발람도 발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시니. 디도서 1장 2절에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유여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을 다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강력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우리 중 누군가를 꾀어내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미가야 선지자의 환상을 기술할 때 속이다라는 단어 대신 설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심판 중에 한 가지는 그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 스스로를 속이게 하거나 아니면 속임을 당하도록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에 의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속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20장에 이미 그의 죽음이 언급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후반부에서는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결국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가야의 환상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악함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악했고 속임수 또한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 죄와 죄인을 다루셨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미가야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합은 여전히 전쟁에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누군가는 항상 자신들이 원하고자 듣고자 하는 말씀을 씹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던 다압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또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 또 속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악한 도구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우실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지도 마십시오. 죄인이 죄 가운데 머물도록 허락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더 악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원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